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며 또한 반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한 세상적인 걱정과 여러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니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 중 네 번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살펴본 환상들에 대한 반복적인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바벨론과 바사, 헬라와 로마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승리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장차 오시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바사왕 고레스부터 예수님의 탄생 전까지 약 500년간의 신구약 중간 역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은 앞서 설명했던 바벨론과 바사, 헬라와 로마 등 고대 열강들이 서로 힘을 겨루던 장소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열강들의 속국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승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 대하는 다니엘 11장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름과 배경이 역사적으로 혹은 시기적으로 실제 역사와 잘 들어맞는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왕과 나라는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퍼즐을 맞추듯 이해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역사와 대부분이 일치하고 예언적인 내용들도 앞뒤 문맥들을 통해 살펴보면 모두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적인 내용들을 퀴즈를 풀듯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주님은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고민하며 더 깊은 신앙의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교훈들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이스라엘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왜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고난의 원인은 또한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그들의 군사력과 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대적자들이 너무나도 막강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사실은 명백히 드러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은 적은 숫자였지만 수많은 전쟁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철저한 보호하심이 함께 했습니다. 이후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았던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하심을 그의 죽음을 통해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삶의 마지막 순간 삼손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강함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전투와 싸움 가운데서 승리했던 이유가 자신의 출중한 힘과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강함의 이유가 바로 주님이심을 그가 깨닫게 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절한 삼손의 외침과 희생을 뒤로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사기 2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이 우상 그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지식,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교회 예배당이 아닌 우리의 모든 장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아무 장소나 아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결코 나쁘게 바라보진 않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교회들도 속속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예배의 본질이 손상되고 예배 드림의 이유가 희석되는 현상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거나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과 자세를 다잡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요구사항과 편의사항들이 점점 늘어만 갑니다. 어느덧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숭배가 아닌 우상 숭배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어지는 그들의 요구는 이제 내가 하나님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무언가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즉 왕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그들의 도를 넘은 요구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 이스라엘의 요구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들은 사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은 세상 가운데 나를 위해 도움을 주게 될 돈과 권력,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면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해줄 다른 무언가를 우상처럼 여기면서 이스라엘은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요구한 왕들을 통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결국엔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의 포로로의 긴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왕과 나라들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돈과 권력,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상이 되어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으로 여기며 목말라하고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성령락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난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자 했던 교만함과 더불어 하나님 아닌 이 세상 왕으로 대변되는 돈과 권력, 힘과 능력에 편승하고자 했던 욕심,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했던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모든 장소와 시간들이 예배로 채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었고 크리스찬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사이에 하나님의 예언이 없던 신구약 중간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던 시대이죠. 여전히 식민지의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필요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여전히 역사 속에서 감찰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왕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역사의 주인처럼 행세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종말과 멸망뿐임을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은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그 왕들의 결말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되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왕들의 말로가 어떠하다는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체험한 다니엘은 세상의 역사가 아닌 주님의 역사, 즉 그분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나성령락의 성도 여러분, 이제 그분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역사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니엘의 환상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로 인해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세상 열강들의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희생양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상적으로 자신의 힘과 용맹함을 드러내던 강대국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함으로 인해 장차 식민지의 백성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도래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4절과 45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바라기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다시 한번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며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실 그 주님을 인정함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며 또 우리가 인정해왔던 우리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 한번 섬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 교회 학교에 허락해 주신 영적인 자녀들이 거룩한 예배자들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